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있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하여서 선택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이스 볼코프는 선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선택이란 하나님이 그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뻐하심 속에서 또한 인간들 속에 아무런 예견된 공로가 없으므로 일정 수의 인간들을 영원한 구원과 특별 은혜의 수령자들이 되도록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동이다. 루이스 볼코프는 선택을 이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무슨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또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을 보고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사람들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면 뭐 그러한 말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고 납득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공로가 철저히 배제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하여 구원이 결정된다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아주 싫어하고 또 단번에 그러한 말을 배격해 버리고 맙니다.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고 난 후의 반응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그것은 대단히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반드시 다 선택해야 할 의무와 또 책임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무가 있고 또 책임이 있는 그런 분이시라면은 일부만 선택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건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그대로 놓아두신다고 해도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을 선택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류 중에 일부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인 권한에 달려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였습니다. 토기장이에게는 진흙 한 덩어리로 어떤 종류의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뜻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진흙 한 덩어리로 귀있을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천있을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토기장이의 뜻에 달려있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선택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단의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서 결코 불공평한 것이라고 불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진리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택의 시기 그리고 근거 그리고 목적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 아침에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곧 창세 전에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신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우주가 생겨나기도 전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전, 다시 말하면 영원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깊은 그러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출생하기도 전에 그의 구원이 이미 결정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신비롭고도 깊은 그러한 진리가 아닐 수 없고요. 인간의 이성이 헤아리기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행위 구원은 인간이 이해하기 대단히 쉬운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공덕을 쌓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행위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 구원은 인간이 납득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살 동안에 많은 공덕을 쌓았어.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 뭐 이런 어떤 논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 남을 무척 많이 도와주었지. 그러기에 그 사람은 당연히 지금 천국가 있지. 이러한 말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행위 구원이라는 것이죠. 세상 종교들은 모두가 다 구원 부분에 있어서 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들은요, 모두가 다 행위 구원입니다. 이슬람 종교도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분석하면은 궁극적으로는 행위 구원입니다.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세상 종교들은 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공덕을 쌓아서 그 다음에 그 공덕으로 인해서 사후에는 무슨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런 어떤 그 주장인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구원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행위 구원론이 결단코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야곱과 에서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출생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죄를 짓든지 뭐 이런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죠?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진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그들이 행한 무슨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반응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근데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보이신 그런 결정인 것입니다.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의 상태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이런 진리를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여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한다. 그 말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미워한다. 이 말은 그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여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는 선택하시고 다른 하나는 미워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출생하기도 전에, 그들이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구원은 창세전에 그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선택받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이 택함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 창세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받지 못하였더라면은 복음을 듣고도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것을 믿는 자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선택에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선택에 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시기는 창세 전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였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곳에 관한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제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런 언약을 성부 하나님과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창세전에 내가 이 구속사역을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으신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까지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이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뒷구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 바로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는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알려주셨다. 그리고 말세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것이죠.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 일단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십자가를 지시기로 언약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선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윌리엄 퍼크슨은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자신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어떤 사람들을 구원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정의 실행에는 세 가지 사실이 관련되어 있다. 첫째는 기초, 둘째는 수단, 셋째는 단계다. 선택의 기초는 영원전에 성부에게 중보자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로 그분 안에서 구원받을 모든 자가 택함 받는다. 여기 퍼킨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잘 들으셨지요? 중보자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택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잘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고 때가 되어서 말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택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들어오진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그러니까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우리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선택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선택의 목적이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화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화에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신자가 있다면은 그것은 선택의 목적과는 너무도 맞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성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신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목적과 맞지 않잖아요. 그 신자의 삶이 선택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자가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사도바울이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이 어떠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추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 이 사람들은 장세 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또는 성화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도무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또는 성화 또는 거룩한 삶 이런 데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선택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택받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선택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존 나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선택은 성령의 열매에 의하여만 알 수 있다.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의 신자의 삶에 나타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선택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선택은 성령의 열매에 의하여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과 생활에 의해서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생명책을 읽을 수도 없다.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지금. 또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뜻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누가 선택받았는지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대화 속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성령의 열매만이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다. 예, 여기 잘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생명책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선택을 받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받은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고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만이 그 사람이 선택받은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선택의 시기, 근거 그리고 목적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르트 신조 1장 7항에 보면은 선택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선택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흠없는 상태에서 타락해 죄와 멸망에 빠진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순전히 그분의 은혜에서 본성상 다른 일들보다 나은 것이 없고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다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 비참에 다 같이 빠져 있었던 확정된 특정한 사람들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쪽일 제가 읽어드렸을 때에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의 중보자와 머리 그리고 구원의 기초로 임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택하셨다. 여기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선택에 관해서 요약적으로 다 도르트 신조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진리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긍휼과 사랑과 자비에 의하여서 우리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고 온전히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이 땅을 태어나서 무슨 선을 행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권한과 뜻과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처럼 참으로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일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